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신에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금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어려움이나 실패나 문제를 피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원함과는 다르게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 섰을 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한 때를 많이 봅니다. 이번에 코트디부아르 캠프를 다녀왔는데 작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캠프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는데요. 작년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총리 미팅이 잡혀 있었다가 70년 만에 찾아온 재난으로 인해서 그 미팅이 다 취소가 됐던 일들이 가장 아쉬움이 남죠.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그 일이 다시 마음에 떠오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올해 캠프 때는 작년에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 찾게 하시겠다. 그런 소망이 됐는데요. 그런 기대와는 상관없이 작년과 똑같은 아니 더 어려운 형편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사실 일주일 전에 도착을 해서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과정은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캠프 장소가 결정이 돼야 하고 5,000명 가까이 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캠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숙소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숙소도 준비가 돼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캠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캠프 장소가 2일날 오후부터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고 2일날 저녁부터 캠프가 들어가는데 시작되는데 2일날 오전까지 아침까지 캠프 장소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암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코트디부아르 도착을 해서 의료봉사단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그곳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 게 캠프라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될 듯 될 듯 될 듯 하면서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게 한순간 다 날아가 버렸을 때 더욱더 암담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작년에 했던 체육대학교는 이틀 전 월요일날 캠프인데 토요일날 오후에 결정이 돼서 그나마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만은 올해도 그 체육대학교에서 캠프를 해야 되는데 운동장이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고 기숙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루 방 한 칸을 사용하는데 한국 돈으로 6만 원을 줘야 된다는데 5천 명이 사용하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기숙사 한 칸에 3명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시장님이 그 주지사님이 50%를 할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는데 부탁을 해줬는데 그것도 우리는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캠프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내는 회비가 한국 돈으로 2만 원밖에 안 되니까요. 사실 이제 저들이 그 이제 일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둘째 날 시청에서 의료봉사단이 의료 활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청에 가서 하루 종일 비어있는 강당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캠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시청에서 담당 직원들이 우리 캠프를 도우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의료봉사단 봉사하는 걸 보면서 마음을 다 열었어요. 한 20명 남짓 되는 봉사단이 들어가는데 우간다에 에볼라 전염병이 돌면서 그곳으로 가던 의료봉사진이 이제 코트디부아르로 가게 됐는데요. 오게 됐죠. 그래서 의료진이 30명이 와서 의료활동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화요일부터 의료봉사활동을 해서 금요일까지 했는데 만 명이 넘는 환자를 보게 됐어요. 산부인과 자매님은 초음파기로 환자를 전부 이렇게 보는데 하루에 200명이 넘게 발탁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의료봉사 활동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면서 시청에서 바깥에 몽골 텐트를 내줬는데 이제 몽골 텐트 한 칸씩 이렇게 의사진이 이렇게 그 몽골 텐트 하나하나 그곳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에어컨을 설치를 해줬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외 다니면서 몽골 텐트 에어컨에 이렇게 시원한 장소에서 의료활동하기는 처음이라 그러면서 근데 이번에 안 될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의료봉사단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의료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100% 마음을 다 열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이죠. 수요일 날 저희들이 주지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어요. 황효정 장로님 부부하고 저하고 이준현 선교사님 초대를 받아 갔는데 제가 식사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주지사님 급한 전화가 걸려오면서 밖에 나간 사이에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부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주지사님도 들어오셔서 앉으셨는데 이준현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음식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캠프할 운동장이 그리고 기숙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 눈치를 채시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선교사님은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남편이 다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지사님이 바로 휴대폰으로 체육대학교니까 체육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 운동장을 좀 빌려주시죠. 예, 아비장 그 주지사님이신데 한국에 다녀간 분이에요. 근데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체육부 장관에게 전화를 딱 걸어주셨죠. 내일 아침이면 해결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쉬십시오. 저희들이 보건부 장관하고 MOU를 체결해야 부르르기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보건부 장관에게 또 전화해 주시더라고요. MOU 맺어야 합니다. 아,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직접 와서 의료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직접 이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지사님이 장관님을 적극 이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도록 해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의료봉사를 통해서 주지사님, 그리고 보건부 장관, 그리고 영부인까지 그 의료봉사하는 데 다녀가셨어요. 이 주지사님이 부를리 개양 치료하는 걸 보면서 완전 마음이 푹 빠지셨어요. 저도 이제 황장로님 치료하는 곳에 가서 한 환자를 치료도 했습니다만은, 예, 저 환자 제가 지금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거기에 식염수를 뿌려주고 꺼즈로 닦아주고 다시 꺼즈를 붙여서 붕대 감아주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어떤 환자는 70 가까이 된 할머니인데 양쪽 가슴이 다 썩어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썩어 들어가는데 두 번째 날 약을 한번 먹고 오셨는데 주지사님이 그 환자를 본 거예요. 어제 왔다가 오늘 왔는데 환자의 상처 부위가 이렇게 아물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주지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부인은 양쪽 얼굴에 부를리 개항이 왔어요. 예, 이 부인인데 그 다음 열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여러분이 볼 때, 예,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왼쪽인데 어느 쪽이죠? 예. 여러분이 볼 때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첫날 왔던 사진이죠. 그리고 약을 먹고 그 다음날 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상처가 막 번져가던 게 이렇게 아물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목덜미에 구멍이 나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하루 만에 살이 거기 차올랐어요. 막 기적 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저 환자는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서 썩어 들어가는데 다리를 걸을 수 없어서 병원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하려고 가다가 저희들의 소식을 듣고 들 것에 들려왔는데 이 지금 발바닥에는 구멍이 나 있잖아요. 속에는 살이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루 약을 먹고 그 다음날 왔는데 벌써 새까맣게 저렇게 타들어가는 피부가 색깔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얗게 뼈가 드러나 있는데 이제는 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치료해 준 그 환자는 이쪽에 뼈가 돌아가면서 뼈가 부러져서 이게 팔을 더 이상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야, 이런 환자들이 우리를 만나서 몸도 건강해지고 제가 이 환자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앉아있는 동안 복음을 짧게 전했는데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봉사단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니 너무 감사한데 주지사님이 31일 날 내일 아침이면 해결될 겁니다 했는데 1일 날 해결이 안 됐어요. 장관이 움직이는데 장관이 지시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역시 해결이 안 되고 그날 오후에 제가 누구를 찾아갔느냐면 몇 개월 전에 만났던 총리실 고문을 만났어요. 이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체육대학교 총장하고 직접 스피커폰을 열어서 전화통화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작년에 캠프를 하고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뒷마무리를 잘못했더라고요.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왔다 갔으니까 뭔가 학교 기물이 파손이 된 것도 있을 거고 뭔가 뒷정리가 안 된 것도 있을 텐데 총장을 만나서 이 뒷마무리를 잘하고 올해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대화가 잘 됐어야 되는데 이 총장하고 마음에 이 마무리가 안 돼 있으면서 알고 봤더니 괘씸죄 걸린 거더라 보니까 그 총리실 고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프리카 모르십니까? 아프리카는 돈입니다. 이런 거 쓰려면 돈을 얼마 정도 줘야 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작년에 공짜라고 너무 좋아하고 잘 쓰고 나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총장하고 마음이 이제 안 맞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총장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고문이 우리를 도와서 제가 오늘 저녁 퇴근해서 그 체육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서서히 총장에게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장이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장에서 7시에 만나서 총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총장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료를 내겠습니다 하니까 그때서 허락해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2일 날 저녁에 캠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결정이 돼서 지금 1일이니까 지금 결정이 돼야 무대가 들어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총장이 내일 1시 점심 때 공항에 도착하면 그때 와가지고 자기가 보고 같이 운동장을 보고 쓸 수 있는 곳을 결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체육대학교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총리실 고문을 만났을 때 이 체육대학교 총장이 아니 왜 우리 학교에서만 하려고 하죠? 코코디 대학에 가면 안 되나요? 그랬어요. 저는 뭐 그 나라 정보를 모르니까 그런 학교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 운동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장로님에게 코코디 대학 총장에게 연락 좀 한번 하시죠 그랬어요. 7시 반에 다음날 아침 만나기로 약속은 잡혔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제가 체육대학교 운동장을 새벽 1시 반까지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하염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어요. 야, 내일 캠프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캠프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상황이 누구를 원망할 상황도 아닌 거예요. 왜 선교사님 일을 이렇게 처리했어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일 학생들이 몰려올 텐데 캠프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당일날 캠프 장소 바뀌었습니다. 이거 알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모든 게 암담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시글락이 불타고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울 기력이 없도록 슬퍼하는 그 형편에 처하게 됐는데, 자, 형편이 좋아요, 싫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시글락을 불살라버리시고 모든 함께하는 군사들의 처자식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형편을 주셔야만 할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왜 이런 절망적인 형편, 암담한 순간에 처하게 하시는 걸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찾아와야 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마음을 닫고 불신을 가질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고요? 이런 형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절망적인 형편을 주시면서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아닌 기대하는 그 모든 형편들을 제하시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시글락을 불살라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시글락을 불사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닌 것에 기대를 두고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형편만 보면 절망적인 것 같지만, 형편만 보면 암담하고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시글락을 불살라버리시고 그런 궁급한 형편 속에 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절망적인 형편이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작은 형편에도 절망에 빠지고 낙담하고 또 작은 형편 앞에서도 괴로워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결국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암담한 형편이 와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가 없는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처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자, 사도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기까지 거기에 이르게 하셨느냐?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글락을 불살라 버리시고 인간적인 기대를 끊으시면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 어려움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절망적인 형편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걸어보지 못한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꼭 잔인한 분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2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면, 형편을 허락하신다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일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습니다. 미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떠올려 주시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구나.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놓으셨구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울 게 없지요. 염려할 게 없지요. 조금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고 다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분들 하는 말이 지금까지 감사를 하러 다녀봤지만 컨설팅 해주기는 처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감당케 해놓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미 씻어놓으신 것처럼 다 이루어놓으신 것처럼 내가 받을 저주가 없는 것처럼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세계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세계입니다. 아멘. 제가 화요일 날 시청에 가 있는데 시청 담당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실무자들이죠. 그분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실무자들이 실무자가 와서 인사를 나누는데 저희들이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하고 인사하는데 어디까지나 그냥 인사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뭔데요? 운동장도 캠프 장소도 결정이 안 됐고 기숙사도 결정이 안 됐고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2, 3주 전에 당신 그 IYF 측 담당자에게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 도와줘도 된다고 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캠프 대회장입니다. 한국에서 캠프 준비를 하러 어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들 담당자하고 이렇게 뭔가 좀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럼 좋습니다. 저희들이 뭘 도와줘야 되는지 목록을 주십시오. 저는 뭐 이때다 싶어가지고 돈 들어가는 거 다 적어라 그랬어요. 돈 들어가는 거 다 적어가지고 이제 내밀었더니 한참을 쳐다보면서 기가 막힌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더니 좋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무대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무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대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기 또 뭐 의자 만 개도 1,000만 원이에요. 예. 발전기 이제 두 대를 가져오는데 한국 돈 500만 원이에요. 음향 시스템 500만 원이에요. 이게 다 돈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우리 신앙하고 똑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놨는데 그 주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막 해결하려고 용을 쓰듯이 시에서는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뭐 도와드릴까요? 예, 필요 없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주님과 마음만 연결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누릴 수 있죠. 그죠? 시하고 마음이 연결이 안 되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최고 책임자 밑에 국장님이 저에게 오더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쪽의 담당자가요. 한 달 전부터 시청을 드나드는데 우리한테 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아다니고 있던데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 나중에 국장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희들 피아노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코트 아프리카 가서 피아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 이제 저희들 피아노가 필요한데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떡 쳐다보더니 목사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자, 피아노가 필요하십니까? 문화부 장관 불러놓고 피아노 악기 다 해결하세요 하면 되고 의료봉사를 하실 겁니까? 보건부 장관 불러다 놓고 취재하면 되고 학생들 캠프 하시는데 청소년 필요하십니까? 청소년부 장관 불러서 캠프 준비하게 하면 되고 예? 여기에 물품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앉아서 시장님이 처리하면 되고 이렇게 각계 부처장들을 딱 불러 한 자리에 불러다 놓고 여러분 담당자들 여기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한 자리에 의논하면 단번에 해결할 일을 해결될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할 말이 없네. 속으로 말은 쉽지만 우리가 해가지고는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궁에 편지 보냈어요.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영부인에게 편지 보냈어요. 우리가 보낸 편지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도요. 우리가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누가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죠. 2일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사역자들 기도회를 하다가 6시 좀 지나서 6시 반쯤 돼서 우리가 먼저 가서 대학을 확인해 보자 그랬어요. 코코디 대학에 도착을 해서 운동장을 살피고 쭉 돌아봤는데 너무 우리 조기에 쓰기에 좋은 운동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7시 반에 총장님을 만났는데 의논하고 8시 반에 연락을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우리가 코코디 대학에서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연락을 했는데 그 실무자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9시가 지나서 그 실무자를 만났는데 체육대학교 총장이 코코디 대학 총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절대 빌려주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악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서는 풀 수 없는 상황에 딱 직면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최고 책임자가 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막 우리 단체 막 좋게 설명한다고 이번에 5,000명 올 겁니다 그랬는데 그 총장님은 그게 더 부담인 거예요. 전에 행사할 때 학생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건물을, 학교 건물을 파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온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 실무자가 전화해가지고 총장에게, 아닙니다. 5,000명 안 옵니다. 2,500명 옵니다. 근데 예상 인원이 4,000명, 5,000명 온다는 거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면 5일 동안 사용할 사용료를 지금 완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허가를 해주겠습니다. 실무자가 저에게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1,500만 원 지금 가지고 가서 계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무자가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락이 떨어진 지 오전 11시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무대가 들어오고 방송 장비 들어오고 의자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캠프 준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캠프 당일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었는데 무대가 설치 안 돼서 임시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캠프를 시작을 했는데 꿈만 같았어요. 학생들이 5,000명이 와서 캠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저 날이 언제냐면 3일입니다. 무대가 100%는 아니지만 95% 완성이 돼서 목사님과 합창단을 모시고 이제 캠프를 저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만 명이 저녁 캠프에 시민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열광적인지요. 노래만 시작하면 뛰어나와가지고 완전히 있잖아요. 그 앞에 무대 앞을 그냥 삥 둘러서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열광적인지 몰라요. 새벽 6시 15분에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학생들이 새벽 시간인데도 졸지도 않고 너무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예쁘고 잘난 청년들 처음 봤다 하면서 4일날 주일날 새벽인데 2시간을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전에 일반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2시간을 또 전하셨어요. 오후에 CLF 3시부터 말씀인데 또 2시간을 전하셨어요. 그날 저녁 칸타타를 하시고 1시간이 넘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캠프 장소 처음 봤다. 이렇게 좋은 학생들 처음 봤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5일날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목사님이 어이 내가 말라리아가 걸린 것 같네. 몸에 열이 있으시고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과로하셨습니다. 매 시간 두 시간씩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두 시간씩이나 전했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오래 전하신 줄도 모르셔요. 그냥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막 그렇게 말씀에 젖어드는 그 모습에 신이 나셔서 말씀에 푹 빠져서 그냥 말씀을 전하신 것밖에 없더라고요. 다행히 말라리아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계속 잠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몸이 좋아졌다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안 좋아지네. 이게 이제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감기 몸살하고 똑같은 증상인데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하루는 좋았다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말라리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안 좋았다가 이제 오늘 거뜬하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섰습니다만은 또 내일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모두가 캠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절망적인 형편이 오면 쉽게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쉽게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적인 형편 앞에 섰을 때 절망 속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시글락에 불타고 함께하던 600명이 한 손에 돌을 들고 울 기력이 없도록 슬퍼하며 다윗을 향하여 돌을 두고 다가왔을 때 그가 절망했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들의 손에 들려진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그 형편이었는데 다윗은 살았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 6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전혀 형편은 똑같은 형편에 부딪혀 있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600명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형편을 이겼습니다. 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이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구하게 했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쫓아가라, 정령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그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5일날 박 목사님 10시 30분에 나오셔야 되는데 비행기 스케줄을 늦췄습니다. 왜냐고요? 영부인 부통령 보건부 장관 미팅이 잡혔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편지 보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데 바로 주지사님이 그 일을 다 성사를 시켰는데요. 4.19 정심 때 주지사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치고 목사님이 주지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주지사님 구원받았습니다. 형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지사님 댁에서 만났는데 식사 다 마치고 나와서 거실에서 드릴 선물이 있다 그러면서 들고 나오셨는데 그 다음 안 보여줘 보세요. 예, 저렇게 막 왕처럼 있잖아요. 하여튼 금으로 된 막 이렇게 예? 목걸이 하며 팔찌 하며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목사님이 꼭 왕이 된 것 같더라. 저기 이제 박은숙 단장님도 갔는데 공주님이 된 것 같고 저도 이번에 목사님이 한번 입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역장 목사님들 다 한 번씩 입어보고 사진 한 장 찍어서 돈 내야 돼 가는데 공짜로 은혜로. 월요일날 이제 주지사님이 목사님 일행과 함께 영부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2시 반에 영부인 미팅을 하게 됐어요. 예, 이렇게 영부인 일행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릴리 개항이나 또 마인드 교육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부 장관을 1시 반에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건부하고 이제 MOU 사인식을 가졌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활동을 돕기로 했고 저 주지사님이 3층으로 된 병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어주고 자기가 병원을 짓고 그래서 1층, 2층은 병원을 하고 3층은 우리 IYF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브릴리 개항 이제 치료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제 마지막 임상을 3차 임상만 마치면 이제 실제 약을 쓸 수 있는 약품으로 정식으로 쓸 수 있는 과정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 반에 청소년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청소년부 장관은 오래전 우리 캠프에 참석을 해서 우리를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캠프를 적극 돕기로 했고요. 마지막 6시 50분 부통령 미팅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통령께서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분 한국 대표단을 만나시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서 저를 대신 만나시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부통령 그리고 바로 옆에 주지사님이 동행을 했고 그리고 보건부 장관이 동행을 해서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었는데요. 하나님이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일, 잃어버린 것을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도로 찾았다는 약속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코트디부아르를 다 얻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대적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에 애굽 소년을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가 언제냐면 대적자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을 봅니다. 애굽 소년은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 물었을 때 나는 아말렉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내가 병이 들자 그가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낮사흘 밤사흘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버려진 애굽 소년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제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애굽 소년이 아말렉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병이 드니까 버리고 떠나더라. 애굽 소년 마음에 아말렉이 미워지지 않았겠느냐, 싫어지지 않았겠느냐, 아말렉을 향하여 마음의 선을 긋고 다윗에게 속하였듯이 너 자신이 싫어져야 돼, 너 자신이 미워져야 돼, 너 자신에게서 돌아서야 돼. 하나님은 나를 대적자라고 하시는데, 교회는 종은 나를 대적자라고 하시는데 내가 왜 대적자입니까? 복음을 위해 산 죄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산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대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틀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늘 옳은 사람으로, 잘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만은 성경은 우리가 처음부터 틀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사람은 합당한 자가 돼서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우리가 합당치 아니한 자들이고 온전치 아니한 자들이고 죄인이고 틀린 자들이고 대적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교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겁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싫어진 적이 없었고 때로는 후회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었지만 나라는 인간 싫어진 적이 없었는데 내가 처음부터 대적자라는 게 발견이 되고 내가 마귀종이 돼서 내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을 믿고 살아왔던 대적자의 삶들이 비춰지니까 이제는 나를 향하여 욕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에서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선을 긋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마음의 그 회개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간첩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대적자가 돼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소년이 다윗을 만나면서 언제 버려졌을 때, 병들었을 때, 대적자가 됐을 때 소망이 끊어지고 길이 없을 그때 다윗을 만나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말렉을 섬겼는데 내가 병드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는구나. 더 이상 아말렉을 섬기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틀린 자다, 나는 대적자다, 우리는 틀린 자고 옳은 것이 없고 합당치 아니한 자들이고 온전치 아니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은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글락을 불사르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를 유대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유대의 왕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끊임없이 패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31장에서 사울이 죽고 난 이후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이 돼서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내 인생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주지사님이 체육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하는데도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들어간 것마다 다 길을 막으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진즉 항복 좀 하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종과 마음이 연결이 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종과 끊어져 있으니까요. 오늘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를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제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주님의 그 주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내 마음의 왕국의 왕으로 사시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왕이 돼서 사셨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너무나 복될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넷째 날을 보면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은 누가 주관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거창에 있다가 성북에 사역자 이동이 돼서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결혼을 1년, 1, 2년 사이에 결혼을 한 팀이 6팀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6팀이 다 아이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창세기 1장의 넷째 날 그 성경을 읽으면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는데 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지? 이 많은 별들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지? 아, 하나님이 주관자시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에 여섯 명 이제 결혼한 지 1, 2년 된 새댁 자매들이 있는데 이 자매들이 아이가 없는데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자매들에게 아이를 주시면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면 뭐든지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내가 주관하니까 그렇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면,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니까요. 6개월 안에 다 아이 가졌어요. 아멘.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또 러시아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라는 두 나라를 가게 됩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도 없는 그 나라에 이제 그 그루지아,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의 땅을 밟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너희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셨죠. 그죠? 이제 내일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이 밟는 그 땅을 그 나라를 우리에게 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또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함께 기쁨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듯이 오늘 나를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나를 끝내주시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